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 갈등, 염려, 기다림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현실들이지요. 그리고 그 현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역풍으로, 또 장애물로, 오르막으로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 나옵니다. 그의 현실은 그를 격려하기보다는 그를 낙심시킵니다. 현실은 그를 넘어지게 할 만큼 거칠게 그를 몰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16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나요?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건 없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쩌면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이스마엘인가? 혹시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실까? 아니야, 그러기엔 우리 둘은 너무 늙었어.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99세인 자신에게 있는 아들은 여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 사례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바람은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조금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현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두 개의 연속적인 명령입니다. 네가 완전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 또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또 나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 부담스러운 마치 늘 감시를 받는 그런 죄수의 삶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편함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올가매는 현실 앞에 주저앉을 때, 계속 부딪히는 현실의 무게에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시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임 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았다면 한 가문의 아버지로 부족함 없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만나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만나는 현실과는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심을 알고 그 약속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어떤 상식적인 소리보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진리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표징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지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 계약서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경학자는 할례를 가리켜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 나는 언약 백성이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포피를 벤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육신적인 의지를 버리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 백성들에게 훈장과도 같은 이방민족과 구별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딱딱한 이 껍질을 베어버리고 내 뜻과 의지와 욕심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세우신 새 언약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신분에 맞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빚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그러한 하루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